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저는 쭉 읽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차례에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상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환경 속에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속한 또 우리의 일상사에 속한 여러 가지 짐들과 무거운 마음들과 눌리는 마음들과 주님,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성경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야고보서 2장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보다 사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읽은 11장의 그 39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사람, 물론 아브라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11장에 등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지금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보통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데 도대체 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또 심지어 백세에 낳은 자신의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보고서 아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제가 믿기로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지금 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3절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어떤 핵심, 믿음의 요약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은 복수로 얘기했지만, 바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그 앞에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 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덕희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도 나그네요 순례자 인 우리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영 안에서 서로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죽었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또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조금만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그 줄 있죠? 그 끈으로 이렇게 인덱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좀 한번 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여기 이제 1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그 언약에 따라서 떠나는 곳이 4절 끝에 보니까는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란을 떠났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하란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불러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어디에 지금 있는 거냐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쭉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이걸 종합해 볼 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 즉 갈대아 우르 맞습니다.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떠난 것이 지금 아버지와 또 롯과 이렇게 식구들이 다 떠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보시면 11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데라,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요.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지금 하란에 갈대아 땅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지금 잠깐 멈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좀 기초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제 지도상에 보시면 여러분이 좀 거꾸로가 되시겠지만 이쪽이 갈대아 우르가 되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그래서 저쪽 좀 위쪽에 하란 쪽에 거하다가 그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 히브루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영어에서 그 에버 이렇게 EBER 또는 EVER 이렇게 돼서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것이 이제 강을 건넌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어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이것이 조만간 즉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고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게 씨도 주고 그러니까 자손도 주고 그 자손들과 네가 다 이 땅에서 거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그것이 그렇게 길게 걸리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언약은 사실 성취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언약을 처음 주시는 장면이 이제 7절에서 보시면 12장 창세기 12장 7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지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봤었죠. 아브라함 언약의 주된 내용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이제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씨에 대한 언약, 두 번째 땅에 대한 언약. 예, 씨와 땅 두 가지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데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렇죠? 예,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이 두 가지를 지금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씨를 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몇 년 만에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때 지금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씨를 얻기까지 그러니까는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몇 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100세. 그러면 몇 년 걸린 겁니까? 예, 2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이 씨를, 자기 자손을 얻는 것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죠.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얻게 되는 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4세대, 400년 또는 430년 성경의 그 두 개가 이제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약속이, 씨와 땅에 대한 첫 약속이 주어진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일단 약속은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시죠?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다른 여자를 취해서 낳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씨를 주겠고 그 씨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씨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사라를 통해서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를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지금 이집트에 가서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그 중간에 생기는 그 일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3장에는 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좆과 롯과 이제 그 재산 때문에 너무 재산이 많고 이래서 소유가 많아서 서로 갈라서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좋은 곳을 택해서 소돔 쪽을 택했지요. 그래서 분리돼 나가고 소돔 쪽에 거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이후서부터 보시면은 13장 14절 이후서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게 2차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사실 평생 같이 하고 그 모든 몫을 나눌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롯과 그렇게 좀 가슴 아프게 헤어졌을 때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니까 동쪽 왕들 중에 그 네 왕대 다섯 왕이 서로 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돔에 거하던 롯이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병 318명을 대동하고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출해오는 그런 장면이 지금 14장에 있는 것이고 이때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제 멜기세덱에게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이 전쟁 이후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환상 속에 나타나셨는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쯤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요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자니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여러분 심정을 좀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과 분리가 되고 또 롯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이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도 지금 성취,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망해갖고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씨는 안 주셨잖아요. 지금 아들을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럼 뭐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렇게 여쭙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속 중심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별들을 잴 수 있거든 세어보라,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 즉시 내 씨가 생길 줄 알았더니, 내 자식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기는 걸 보니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내 종을 통해서 내 자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나 그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속 중심에서니까 네 몸에서부터 나오는 그 씨, 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가 네 자손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이제 15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이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종의 씨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유전자를 가진 내 아들이구나, 이걸 이제 믿은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9절서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지방의 그 언약 체결 방식에 따라서 짐승을 둘로 딱 쪼개놓고, 그래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쪽 난다, 이거죠. 그 몸 쪼개진다는 거예요. 좀 끔찍한 얘기죠. 그러나 그게 언약 체결의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그 언약 체결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으셨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나가심으로써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어떤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이 15장에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와 보면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안 생긴 거예요. 언약까지 다 체결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서 지금 조금 몇 살 더 이제 나이가 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몇 년을 더 노력했는데 지금 100세쯤 되는 나이에는 성경에 보니까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75세면 대단히 어쨌든 그때도 좀 늙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초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아 내가 이게 아이를 낳을 힘이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조한 마음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기니까 16장에 와서 이제 사라가 다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재산도 많고 또 사병을 300명 이상 거느릴 정도면 사실 그 지역의 어떤 부족장, 작은 왕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후계자가 없으니 그 모든 걸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로서도 대단히 이게 애가 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제 씨를 보존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또 한번 다시 생각한 거예요. 아, 내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아내의 종, 이 하갈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구나. 이 시점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윗부분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어서 그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직후에 뭘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라가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라일 필요는 없고, 하나님 그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씨, 네 몸, 네속 중심에서 나오는 그 씨. 그랬으니까, 아, 아브라함 자신의 유전자가 보존된다는 건 일단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쯤 돼서 이제 어떤 타협점을 찾은 것이 뭐냐면, 그래, 내 유전자가 보존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 아내 사라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 사라의 몸종, 사라의 분신과도 같은 사라의 몸종이라면 사라를 대체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85세 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그 뒷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그러니까 아까 하란을 떠난 것이 75세였고 10년 지났으니까 지금 85세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수태를 하게 되고 자기가 수태한 게 아들인지 딸인지 정확히 이 성별 검사도 안한 상태에서 우쭐해가지고는 그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이제 사라를 멸시하면서 사라가 이 하갈을 이제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가출을 했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의 다 죽게 됐을 때 천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에 대한 그 낳을 아들에 대한 축복을 이제 받고 그리고 해산하는 장면이 1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와서 이러한 하갈로부터 얻은 씨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서 한살 빠진 99살이 됐을 때에 지금 다시 나타나셔서는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5절부터 보니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15절에도 보니까 사례를 사라로 이제 부부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그 이제 뭐 위대한 아버지 그런 이름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그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얼마나 번창하게 될 것인지를 아예 이름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할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그 언약을 세우실 때는 짐승을 쪼개셔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짐승을 쪼개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의 일부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이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건 정말 확실한 언약이다. 이건 내가 정말 너에게 반드시 해주는 이 언약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바꿔주시고 몸에 표시도 해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17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이 시점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네에게 씨를 주겠다 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로 확인시켜주고 몇 번을 나타나시고 지금 짐승의 언약 또 몸에 표시를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거 아브라함이 웃은 겁니다. 뒷부분에는 사라가 웃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 왜 웃냐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사라에게는 너 웃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 네. 하나님 차별하세요. 그래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자, 지금 99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신해도, 사라가 임신해도 내년이면은 100세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죠. 그렇죠? 예,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지금은 89세예요. 이 시점은. 근데 내년 되면 90세 된다는 거예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도 또 자포자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정이 읽히시죠?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이 지금 읽히시죠? 이스마엘이나, 예,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이제 뭐 100세가 다 됐는데, 그 전에 제가 85세, 뭐 86세 이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그 아내 몸종 통해서 제가 씨를 얻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이게 100세가 다 됐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사라의 유전자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몸종이 아니라 사라 자신의 유전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러면서 이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하갈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에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예, 지금 그 뒤에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날에, 예, 바로 그날 23절부터 보니까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다 행합니다. 자기와, 예,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때 다시 한번 또 이제 믿으면서 그 실제 믿은 것을, 예, 몸으로 이렇게 입증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와서,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롯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죠. 하나님, 그 안에 50명 의인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롯이 있는 소돔을 살려보고자 했지만, 그 안에 의인 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또 이게 잠깐 또 여러분이 좀 잠깐 살펴보실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 대한 언약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내용들은 씨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부터 성취될 때까지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온통 그 자신의 그 씨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아브라함은 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복과 언약 이런 것에만 관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와중에서도 어쨌든 그 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례함을 무릅쓰고 점점 숫자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지금 그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 혼을 구원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19장에서 어쨌든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롯은 그나마 구출이 되었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함께 나왔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인 이후에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지금 모압과 암몬족 속에 지금 조상들이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20장에 와서 아직까지 지금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랄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에서 아내 빼앗기면 그러면 씨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지금 닥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것을 막아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그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은 상당히 그 이 계보를 중요시하면서 자녀,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일들을 상당히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어떤 가문의 대를 잇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한국의 문화처럼, 동양 문화에서 그 아들이 대를 잇는 게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자,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어떤 씨,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구출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인류가 구출되는 순간에, 구원되는 순간에 마귀는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지금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는 그 씨들을 자꾸 죽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도 지금 씨를 혼잡케 하려고 지금 이집트 파라오를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라의 씨를 지금 혼잡하게 하고자 지금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제로 그거를 막으신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이 씨를 빼앗길 뻔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21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백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후에 25년 후에 그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대단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두 차례에 걸쳐서 남에게 빼앗길 뻔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자기 남종 이스마엘을 통한 씨라고 그렇게 타협했었고, 또 한 번은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한 씨일 것이라고 타협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짐승으로도 보여주시고, 몸에 표시하는 할례로도 보여주시고, 이름도 바꾸시고, 또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때, 결국 마침내 이제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것은, 씨에 대한 언약은 어쨌든 좀 많이 기다렸어도 25년이 걸렸지만, 땅에 대한 언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장면 읽었잖아요. 거기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아까 우리 4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예.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낯선 땅에 머물리니 그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사는 동안 발 디딜 만큼의 땅도,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실제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간략하게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게 2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는 나이는 127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예, 이때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는 37세였을 것입니다. 37세 된 분 있습니까? 예. 정일 형제님 몇 살이죠? 37세의 나이에, 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늦둥이를 어쨌든 낳긴 낳는데, 늦둥이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이제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갈대아 우르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는 것이죠. 2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또 조금 희한한 일이 있는데요. 25장에 가서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한 직후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직후에 25장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러니까 아마 좀 아들이 장가 들어서 이렇게 신혼 재미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외로웠었나 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이게 첩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래서 그두라가 또 누구를 낳았냐면, 여기 보니까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 여섯 명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100세에는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났을 때도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지금 37살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37세인 거죠? 예. 이삭의 나이가 그랬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100 아브라함이 아마 140세 이상이 된 나이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140세 이상이 된 나이인데 지금 6명의 아이를 또 낳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식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그들화를 통해서 씨를 번식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 자신 두 사람의 유전자를 통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었어요. 어찌되었건 그들화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창세기 25장에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뒷부분에서 이제 8절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8절.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망한 나이가 175세입니다. 이때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89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7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때 이제 지금 태어나 있는 상태인데 야곱이 15세가 된 나이 때 지금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손자까지는 어쨌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어쨌든 자기의 씨로서 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이 지금 12절부터 쭉 나오죠. 이스마엘의 아들과 그 손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그들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뭐그 손자들도 생겼을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야곱이 지금 15살이니까 아마 결혼을 아직 못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씨를 지금 본 거예요. 실제 죽기 전에 눈으로 본 씨들이 후손들이 지금 그 정도 범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은 아직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창세기 26장 이후부터 50장까지 펼쳐지는 내용들이 지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 또 야곱의 열두 아들 이야기, 또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이야기, 거기서 총리된 이야기, 그래서 기근이 들자 모두가 다 그쪽으로 야곱의 식구들이 다그 70명이 그쪽에 간 이야기, 뭐 그런 것이 지금 창세기 끝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 1장에 와서 그들이 그쪽에서 너무 번성하니까 지금 새로운 파라오가 그들을 탄압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 1장에 와서야,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1절에 와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약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지만 이게 신약 이름으로는 예수죠. 이 예수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또 정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도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400년 만에 네 세대 만에 이제 땅이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성취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 당대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그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두 개가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그 당대에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대단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 당대에 받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다시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곧 뒷부분에 있는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14절서부터 보시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인데요. 이 더 좋은 본향이라는 것이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서부터 읽으면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희가 아까 봤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죽을 때 야곱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3대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도시를 건축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셔서 건축하신 그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는데 그 도시가 뭐냐면은 이 뒷부분에서는 더 좋은 본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10장 34절, 그 옆 페이지에 있는 10장 34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그러니까 더 낮고 영구한 실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더 좋은 본향이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고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고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어서 지어주신 한 도시라는 거예요. 이 도시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러한 더 낫고 더 영구한 도시, 그 더 좋은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생길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즉시 약속하셨던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그 당대에 다 주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 그것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더 낮고 더 영구한 실체, 그리고 이 영원한 본향, 우리의 참된 본향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실제 이 땅에 속한 이 어떤 언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 물론 그거 주실 거 맞아요. 아브라함에 그거 주실 거 맞는데 그걸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건 뭐냐. 내가 줄 것은 너의 그 육신에 속한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모형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늘에 있는데 그걸 좀 봐라. 그것의 모형이 이거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즉시 성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금방 줘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그 받은 것 자체에 우리 저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0평짜리 집을 약속하셨을 때 그 100평짜리 집을 내가 기도하자마자 딱 주시면 저는 다른 생각 별로 안 해요. 집 주신 거 그거로만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그거로만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그 100평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분명히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 이 집도 좋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백평집이라도 저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믿게 된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걸 소망했다고 해서 땅의 걸 안 믿었던 거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11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긴 믿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했다 그랬어요. 멀리서 영어로는 보니까 having seen them afar off,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채로 일단 봤어요. 그리고 콤마 찍고 and were persuaded of them, 그것들에 대해서 persuaded 그러면 설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설득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and embraced them,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허그하는 거죠. 이렇게 껴안는 거죠. 받아들였어요. 그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껴안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도 다 믿은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도. 그리고 나서 뭘 했냐 하니까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이 부분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들, 세상에 속한 복들을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기 원하세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함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우리의 형통과 건강을 바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간구하고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거 나쁜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의 그 형통 자체만에 관심을 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살 때 우리는 땅에서 누려야 할 그 복 그거로 인해서 울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땅에 속한 약속의 성취가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통해서 하시지요, 하나님. 예? 예. 이스마엘이나 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뾰로퉁해진 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 자체가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더 좋은 본향, 더 영구한 실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건데 이건 안 바라보고 여기에만 묶여서 여기에만 일희일비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형치가 안 될 때 우리의 직장 문제, 예? 우리의 가족의 구원 문제 빨리 해결 안 된다고, 그렇죠? 예. 내 사업 잘 안 되는 거, 예? 학교 입학하는 거, 뭐 이런 문제, 이런, 그게 나쁜 거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 그거 다 채워주실 건데, 그런데 그 문제에만 꽉 묶여가지고, 하늘의 실제, 더 나은 실체에는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방법대로, 아, 내 남종 엘리에셀의 씨인가 보다. 아, 내 아내의 여종, 하갈의 씨인가 보다 이러면서 타협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게 늦어질 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인간적인 머리를 자꾸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꾸 변개시키면서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이 아브라함을 성경이 믿음의 조상 또 그 믿음을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할 또 본받아야 할 믿음 그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것들을 믿고 그것을 믿음에 의해서 받았다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까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에만 너무 우리가 매달려서 그것이 빨리 성취가 되지 않을 때 뾰루퉁해지고 하나님 앞에 까칠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구한 실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더 낫고 영구한 실체를 보면서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결단하시고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